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아시아에 사는 우리가 억울하다. 그죠? 예. 네. 억울이 우리나라까지 올 건데,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 유럽으로 가버렸어요. 예.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중국 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올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드리라고 했다면 참 그 초과 상관이 없었겠죠. 예. 유럽에 가보면 초가집이 없죠. 예. 기독교 문화를 일찍 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잘 살죠. 그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그 목사님들 순교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주님을 참 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나라에 빨리 가보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면 세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된 마음이죠.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오전에 예를 들은 이 목사님들 그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 일본의 천조 대신 그 태양신이죠. 천조 하늘의 빛. 예, 전조라는 말은 불빛을 비추고 조명할 때 조자거든요. 천조 하늘에 빛나는 대신 예, 그래 일본기가 빨간 태양이잖아요. 빨갛게 하는 거기에 참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만큼은 안 하거든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신앙인들 다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랬죠. 그때 많은 피파 가운데 고문 당하는 가운데 뭐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주님 가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주님 고대가 이제 오래된 노래인데 자 자막 한번 띄우고 우리 한번 부릅시다요. 예. 그 옛날 선조들의 순교 신앙 순교자들이 부른 노래예요. 주님 고대가. 네, 반주 한번 해보실까요? 누가 반주할까? 갑자기 안 되면 놔주고. 그래, 네. 반주 되셨어요? 자, 1절, 3절, 5절, 6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잠시만 몰라요? 아, 이 유명한 노래를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따라 부르세요. 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가실 때 다시 오냐 하신 예수님 오시게 언제나 오시렵니 가삼절 먼 하늘 이상 구름만 떠도 헬로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지요 제나 오시렵니까 오절 신부되는 교회가 긴 옷을 입고 기름 줄이 닦아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시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육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따라는 듯 볼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수 없어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뭐가 있는 그런 가사죠. 그 애양원, 그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 거기에 시무해줘, 손양원 목사님. 네. 거기에서 이제 여수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하죠. 자, 이런 순교자들의 마음에는 피파기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예.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니, 빨리 재림해서 이 모든 이 세상 나라를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참 많이 있었죠. 그 뭐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이 되고 또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핍박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까지도 핍박이 그 심했죠. 예. 그때는 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받고 핍박 받으니 일제 시대 때는 이제 그 일본 경찰들이 와서 뭐 칼로 쑤시고 뭐 부지기수로 그랬죠.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고문 당하고 뭐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님 초상을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이제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데 이 핍박이 없는 대신에 신앙이 현실화되지 못해.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해요. 지금 일제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핍박받는 핍박이 오면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예. 예.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내 목숨 바쳐서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예. 그걸 가졌을 때에 전도가 가능하다. 전도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네, 절간에 다니면 교회 다니기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전에 그 미국의 노숙인이 자기가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상상도 못한 거예요. 200억 원이나 되는 그 재산 상속자. 그걸 모르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전혀 몰랐죠. 알 길도 없었고 그 우리의 형편일 것 같죠. 우리가 이 노숙자 같은 자들이죠. 형편이. 그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 그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는 복음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복음 증인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거 복음 증거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줬는데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 많은 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예. 그래서 오늘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뭐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복을 받는 것 이것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 동시에 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느라는 말은 네가 예수의 영 곧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 이 복음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복음 정도 명령이죠. 복음을 전해라 정도.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명령은 성령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반드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자에게 그냥 가서 복음 전해라 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능력을 개입하겠다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능력을 개입하겠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 증거로서 큰 권능과 능력을 복음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을 약속했죠.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복음 증인에게, 복음 증인에게 전도의 능력, 전도의 기적적인 표적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전도할 때 기적적인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 약속이죠. 전도할 때 이렇게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복음 증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다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전도를 성령에서 오면 영적 자녀를 낳는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영적 자녀. 그러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녀를 못 낳으면 무슨 병이에요? 불임병에 걸린 거요. 불임병은 보통 병이 아니거든요. 자기 담대로 끝나버리잖아요. 자기 후손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 안 했다면 우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없죠. 우리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 성경교인데요.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한 가정, 우리 가정은, 그래갖고, 아주 비신적인 가정이 아니고, 어플하에서 세 번째로, 세 부자 중에 한 가정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 성결교회 거기서 목사님, 권사님들 뭐 장로 와가지고 그냥 한 20, 30명 되는 교회에 장로님이 3명인가 4명이 됐고 권사님이 5명이 됐고 전 교회는 간부가 시골 교회는 보통 그렇죠. 오래 믿고 뭐 그냥 이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가정이 세고 우리 그때 식구가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막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들의 기도와 전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네. 이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믿게 된 감격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복음을 전한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럼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죠. 잡초의 씨앗을 뿌리면서 장미꽃을 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잖아요. 이민의 심문자는 쓰는 것을 굳은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를 심어서 멸류관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고요. 전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올해 전도 목표 꼭 세우십시오. 누구를 전도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그 사람을 미리 선보아 놓을 거예요. 선보아 놓고 기도를 1년 동안 하는데 그게 뭐 안 되면 이상하죠. 나무를 심는 수고와 헌신, 땀을 흘리는 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서 달콤한 열매를 따는 즐거움을 기도했으면 아니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게 됩니다. 그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 전도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어라. 아멘. 전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 죄인들이기 때문에 복음 받은 죄인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온 전만에 다니면서 이 전만에 내가 안 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래 잡듯이 뒤져야 됩니다. 안 그러죠? 전만에 다니면서 모든 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초등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 초등학생도 많고요. 노인도 많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 여러분, 그 가정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가정을 흑암으로 몰아넣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에 올릴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사람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깨끗이 병이 날 거다. 이런 권능을 복음 전도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복음 전도자의 비무장으로 가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한 영적 무장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면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돼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택시 운전기사가 전도한 내용입니다. 택시기사가 선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교인 탔는데 이 택시기사가요? 전도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말하니까 무슨 말입니까라고 선교인이 물었습니다. 다른 전도자가 택시기사에게 전도해서 택시기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대하고 질문한 건데 택시기사는 뜻밖의 전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말로 말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배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초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그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고 나면 수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라고 간증하면서 또 택시 승객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택시기사가 여러분, 이 복음 경위는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의 명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신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지금 운동할 때가 없잖아요. 저기 320평이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320평 해보세요. 여기 요 우리 교회 이 지금 바닥 면적이 90평이거든요. 90평이 이렇게 늘잖아요. 그럼 전도에서 사람들을 많이 하면 십시 일방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그 여정을 지하 뭐 2층, 지상 뭐 3층, 4층 올리면요. 근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여러분 예배당 지었다는 이름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서 네 뭐 하고 왔노? 이런 물으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고 내 신앙생활 잘해왔는데요? 난 네 안다. 그런데 네 몇 년 전이었노? 예배당 건축한다고 했는데 네 얼마나 반대하고 네가 쓴소리 많이 한 뒤에서 내 땅 안다니 내 좀 맞아 해가지고 회차를 대형이 때려가지고 이제 저 구석뒤에 앉아가냐. 이런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슬픈 일이죠. 예수 믿고. 예. 하나님이 이 예배당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몸인 교회 믿는 자들을 하나님 몸이라고 해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할 수 있는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모일 거예요? 길거리에서 모일 거예요? 또 이런 뭐 막아져서 모일 거예요? 이런 참 좋은 시설이 있는 예배당. 이것을 좀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다시 신축하고 좋은 교회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인생의 소망. 이거를 이제 여러분 돈이 없어서 판매를 지었거든요. 판매를 지었어요. 그 일이 짓고 싶은 게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건물 가지고 교회를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왜 그리 지었을까? 그 다음 얼마나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있어야죠. 아, 참. 어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었을까? 제가 예배당 건물을 좋아하는 건축 양식은요, 고딕식입니다, 고딕식. 예. 네. 지으면 그렇게 지을 고딕식. 현대식으로 안 지을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 같지 않아. 이 지하에 가서 지하에는 200평 체육시설 딱, 반드시 테니스장을 넣을 거야. 코치 한 명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테니스고. 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헬스장 만들어 놓고. 예. 사회시설 멋지게 딱 만들어 놓고. 예. 지금 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지어 돈이 없어서 이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한숨만 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책임 맡아야 돼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복음 전도의 사명 그 너머에 이 예배당, 좋은 예배당을 신축하죠. 좋은 건물 보면 그것으로 그냥 자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예. 지금 예배당 딱지 지어놓으면요, 교회랑 또 올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전도 인생에서, 다른 소망은, 전도 많이 해서 예배당 다시 지어야 되겠다. 내 생전에 내가 예배당 새 건물 한번 짓고, 이 땅 예배함 더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뭐 헌금을 뭐 거금을 그액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하면 예. 비도 좀 지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갚을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전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운행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지금 고금리지만 이게 또 언젠가 또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제는요, 이렇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가도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로 치듯이 이렇게 가거든요. 반드시 금리가 또 0%대 내려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때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할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전부 인생이 가지는 하나의 소망은 예배당에 신축하는 소망을 좀 가지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전도 하면 그게 희생이거든요. 어쨌든 인원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구 동성교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이 제가 그 목회학 박사 할 때 충신대 교수님이거든요. 충신대 교수님인데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교수직을 그만뒀고 이제는 이제 은퇴했죠. 원로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자가 받는 축복 10가지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10가지. 제가 볼 때는 10가지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해운대에서 여기서는 전도집회를 많이 하는데 해운대에서는 전도집회를 거의 매년 했는데요. 주로 그 해운대에 유명한 그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나경원 목사님이 심화할 때 지금은 다 그분도 은퇴했는데 그 한국의 전도왕들, 대한민국의 전도왕들이 주한장로교회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200명, 300명, 500명 전도한 그 권사님들, 전도왕들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전도집회 많이 했거든요. 그 10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분포되는 축복. 그 특별히 두바이 리듬모 교회의 브라이언스 팍스 장로님이 전도해서 받은 축복과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 장로님이 전도해서 받은 축복 그리고 다른 전도자들이 받은 축복을 총 정리해서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우리 인생을 교회 중심이 되게 하는 복이 있다는 것.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된다. 이거를 전도왕들, 전도한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공통적인. 두 번째는 전도할 때 가족들의 구원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고 신앙에 갈등하는 식구가 한 사람도 없으시더라. 신앙에 갈등하는 사람 식구도 있었는데 전도하니까 그게 다 바로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통된 간증들입니다. 그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권성수 목사님이 뽑아낸 겁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이 아주 견고하게 되고 가족의 구원을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축복은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깊은 진리들을 깨우치고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기본적인 그 진리의 깊은 뜻을 깨우치게 되더라. 전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복입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전도할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더라. 전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옛날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지더라. 이것이 전도자들의 간증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할 때 전도자의 삶이 깨끗하게 되더라.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더라는 전도하니까. 여섯 번째 전도할 때는 비신자들로부터 예상밖의 질문과 반발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믿음이 더 깊어지더라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예비하는 믿음으로 발전되더라는. 그래서 어떤 질문과 어떤 반발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축복은 핍박을 받으면 전도자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동시에 희망과 소망이 충만해지더라. 희망과 소망이 또 많아지더라. 여덟 번째, 전도할 때 전도자의 가정을 축복하시더라. 가정을 축복하시더라.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주한 장로교의 전도장들의 그 거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가정의 남편이 프로 직장에서 자기가 전도하기를 독립적으로 하고 1년에 몇백 명씩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형통이 서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의 다른 권사님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세요. 네. 전도자의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으려면 전도하세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 양에게 가있다 그랬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 안 하겠어요? 축복하죠.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완전한 축복이고, 이 축복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이상하고, 복도 없고, 그렇다면, 전도를 시작하세요. 확실한 가정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뭐, 가정은 나는 뭐, 이만한 복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한다면 하나님 복 뺏어가 버릴 겁니다. 아홉 번째, 전도할 때, 현세와 내세에 전도자와 전도받는 자가 함께 현세와 내세에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자도 현세에 축복을 받고, 내세에 축복을 받고. 자기에게 병도 있었는데 병이 다 나아버렸더라. 어느 날 갑자기 나아버렸더라. 어떤 목사님은 담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필요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전도에 대한 도전을 보고 전다고 나니까 어느 날인가 이게 없어졌더래요. 이 불치병이 어느 날에 없어요. 전도하고 나니까 이제 전도자와 전도 받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전도할 때 부담이 보람으로 바뀌더라. 부담이 보람으로 바뀌더라. 전도 보람이죠. 그죠? 근데 전도하면 그 부담이 보람이 되더라는 거. 정말 내가 전도한 사람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보면요 얼마나 보람됩니다. 전도하면 보람이 보람이 되더라는 이런 축복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자기가 전도한다고 하루 종일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자녀들에게 오볼 신앙이 없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들을 돌볼 때보다도 전도하면서 밖으로 돌아가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오히려 자녀들 더 잘 되더라.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되는 거예요. 또 온 가족이 건강해졌다고 물질의 축복이 오더라. 이게 공통된 강점입니다. 여러분 전도 인생 우리 인생 전략으로 승부하라 해서 다섯 번째 전도 인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잖아요. 왜 부담으로 끝나죠? 인생 두고 부담으로 끝나다가 부담 많고 하는 말에 하면 안 되겠죠. 불안이, 부담이 보람으로 바뀌도록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시라고. 그래서, 복음 전인에게 복음을 전해 맹령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순종하고 이 복음 전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고 시간 낭비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 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뭐 허전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공치였다고 생각이 들죠. 아니요. 절대로 공치면 절대로 그 시간 만기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음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헤맨 그 사실을 다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신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프렇게 살아계시고 전도하는 그 사람을 시프렇게 관찰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공쳤다고 해서 하나님도 공친 날이냐? 아니요. 절대로 공친 날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 인생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열 가지 축복뿐만 아니라요 복음 전도는 축복의 종합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가 축복의 종합세트다. 선물 종합세트 그랬듯이 그리고 뭐 치약도 있고 뭐 만찬이 다 됐대요. 그처럼 복음을 전도하면 축복이 종합세트로 옵니다. 이게 복음을 안 지나가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게 좀 여러분과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세트를 받으시려면 전도하세요. 전부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승리 전략 다섯 번째 전도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 목표를 꼭 정하세요. 전도 목표였죠. 목표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명까지 하겠다. 그리고 데려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목표는 뭐냐? 내가 몇 명에게 정할 거다. 요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건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가 만나서 전도할 거다. 요거를 꼭 목표를 정하고 전도 인생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좀 앉아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려면 전도 인생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종합세터로 모든 축복을 다 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 하나님이 지혜를 쏙 내려가고요. 인수분에도 작은 아이가 되고 영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받아가지고 영어 방언을 받아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